구약성경 1005페이지 이사야서 3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그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국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셨은저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이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고 수양의 콩팥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7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비밀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삶의 진정된 모습을 찾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돌아갈 때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안고 돌아가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서 34장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을 이제 심판받을 걸 예언을 하는데 그건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열국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망하게 되고 세상에서 제일로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망할 거고 일본도 망하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는 나라는 하나도 없이 모조리 다 심판해 버리신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계획이고 이 계획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미리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망한다, 뭐 이 말이 새삼스러운 말은 분명히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사야서를 들어오면서 또 뭐 이사야서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들어온 말이 세상은 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원래 사람들은요 좀 처음 들어온 말에는 항상 흥미를 느끼는데 내가 잘 아는 얘기가 반복되고 들릴 때에는 흥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신자들에게는 좀 큰 약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 산다더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걸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러한 얘기는 뭐 유치부 애들도 잘 아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러한 얘기, 뭐 유치부 아이들도 눈 감고도 달달달 외울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들려질 때에는 흥미를 조금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뭐 다 하는 그런 얘기 또 뭐하러 또 하노, 이러한 그 생각에 엉뚱한 생각하다가 예배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잘 알고 있는 이러한 간단한 그런 구원의 이치, 세상은 망한다, 근데 예수 믿는 자는 산다, 굉장히 간단한 구원의 이치인데, 이런 간단한 구원의 그런 이치를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까지 들먹이면서 그렇게 장황하게 늘어놓고 계시겠느냐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요, 인간은 한마디로 아는 대로 행동을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아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 얻는 알고 있는 것으로 구원시키겠다 그렇게 하신다면은 과연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너희들 머릿속에 내가 구원시키는 그러한 그 방법들이 담겨 있다면은 그걸로 너희를 구원시키겠다. 이런다면요, 뭐 구원받는 것은 참 쉽죠. 그냥 뭐 성경이 있는 내용들, 구원의 내용들을 뭐 달달달 외워 뿌리면 되니까는 쉽다 이런 말이죠. 근데 우리들 행동, 우리들 삶에 하나하나 그걸 돌아볼 때에는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아는 것과 일치가 되고 있느냐, 아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냐, 우리가 좀 그걸 생각해 봐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생활들이 뭔가 그 성경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다면은, 뭔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면은,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뭔가 성경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느냐, 이런 물음을 해봐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린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 알면서도 여태껏 그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한 자들이 바로 우리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안다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릴 그런 가벼운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묻는 것이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하느냐,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이지 너희가 이것을 아느냐는 거, 이걸 묻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안다, 이게 앞서면 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항상 우리는 그렇게 나에게 묻고 나를 찾아간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뭘 해야 되느냐 그걸 잘 알았어요. 그들이 그걸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대로 살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해가지고 죄를 책망받고 또 심판도 선고받고 하는 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아는 그것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스라엘은 그런 책망도 안 받고 심판도 안 받습니다. 왜? 이스라엘만큼 하나님 법에 대해 잘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 서기관들만큼 하나님 법에 대해 잘하는 사람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들만큼 하나님 법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근데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안다고 해가지고 그게 능사가 아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몰라서 못한 걸 지금 책망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 책망한다면은 몰라서 못한 거 이걸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한 우리의 불신앙들, 이러한 것들이 책망받는 그런 시간에 대해 한다는 거예요. 사실 신자가 아는 대로만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아는 대로만 살아간다 그러면 그건 뭐 구원은 이제 아예 따놓은 당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게 아는 대로 못 살아가요. 신앙생활을 못한 것이 뭐냐면 내가 몰랐기 때문에 못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 살지를 못했다면 몰라서 못 산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살아갔던 거, 그게 지금 우리의 실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만약에 성경을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우린 부지런히 성경만 배우면 돼요. 그리고 다 배우면은 그걸로 끝나버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아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걸 묻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들은 말씀을 앞에 두고 안다 모른다 이걸 떠나가지고 내가 이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항상 그렇게 우리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에 결국은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깨닫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획을 하고 이 말씀을 봐야 한단 말이죠.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 나라가 망한다는 건 오늘 뭐 34장에 처음 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심판도 말했고 이방 나라 심판도 수도 없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34장에 와가지고 세상 열국이 심판을 받을 거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은 뭐 이런 세상 멸망을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신발 듣고 있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는 제발 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 잊지 말고 살아라 이걸 가르치려고 세상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 1절 오니까 열국이요 이렇게 세상 모든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 열국을 향해서 심판받는다 이렇게 예언을 했을 때에 세상 나라가 그 선지자 말을 듣기는 하겠습니까? 그들 안 듣습니다. 결국에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가지고 그 이 땅 사람들을 하나님께 믿도록 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보고 너희들 좀 봐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앞에서 세상을 향해 심판을 하면서 이스라엘 하여금 너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세상을 살기 좋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땅으로 좀 바라보라 이런 마음을 담고 세상을 향해서 지금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 보고 너희는 심판받으니까 믿으라 여호와를 믿으라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보고 봐라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을 보고 살아갈 때에 심판받을 땅으로 제발 좀 바라보고 살아갔다오 이게 바로 선지자의 마음이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34장을 바라보는 우리 입장도 뭡니까? 우리도 이 말씀 볼 때 어떻게 봐야 하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우리 앞에 서가지고 나를 향해서가 아니고 저 세상을 향해서 대구 시내 저 우리나라 저 미국 온 지구상을 향해서 심판을 선고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망한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고 하나님이 세운 계획은 분명히 그대로 실천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지금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망한다 이래 했으면은 아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렇다면 그 뒤에 서 있는 우리들은 세상을 쫙 바라볼 때 많은 장소로 봐야 마땅한데 이스라엘은 안 그러란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과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세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살기 좋은 땅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이걸 묻는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 섬기면서 언제나 말씀과 반대쪽으로 걸어갔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들도 이방 나라와 똑같이 좀 잘 살아보자는 이런 욕심이라 그 말입니다. 잘 살아보세요. 그게 그들 욕심이었어요. 그들 소망이었습니다. 그들 눈에는요 세상이 어떻게 보인다면은 세상 이방 나라 딱 보니까 왕이 중심돼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으며 살고 좋은 차 꾸리면서 잘 살아가는 이런 세상 사람 딱 보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더라 그 말입니다. 자기들은 비참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이고 이방 나라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 그 말입니다. 행복한 세상 부러운 세상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우리도 저렇게 하면 잘 살아봤으면 이런 소망이 들어오고 그게 욕심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이방 나라가는 풍습을 따라가더라 그 말이죠.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잘 살아가더라. 아 이방신 저게 저랬구나 저게 뭔가 도와줬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방신이 보여지는 그리고 거기에 절하는 그런 이스라엘로 전락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 눈에는 이방 나라가 망하는 땅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잘 사는 땅, 굉장히 부러운 땅, 살기 좋은 땅 이렇게 보였던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 눈에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이 망하는 땅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살기 좋은 땅,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탐욕들, 그런 모든 탐욕들을 나한테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바라볼 때에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 탐욕하고 우리들하고 뭐가 다르냐 그 말이죠. 결국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갖다가 이 수요일 다시 불러가지고 세상은 망한다는 거, 이걸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제발 욕심을 버리고 망하는 세상에서 같이 망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고 오늘 또 이사야 34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고통과 수고와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수고와 고통과 눈물을 벗어나서 살지 않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몽땅 다 그 안에 살아왔습니다.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 어떤 인간도 수고와 고통과 눈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요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돈 걱정하는데 돈 걱정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나는 자식 걱정하는데 자식 걱정 할 필요도 없이 참 착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아이의 가정, 그런 가정도 있고, 불경기 속에서도 사업 잘 되고 항상 웃으며 살아가는 그런 집이 있다면은 그런 가정을 여러분 물끌이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부러워 죽겠다.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부러워 죽겠다. 너무나 부러워 죽겠다. 근데 나는 무슨 놈 팔지 이렇게 더러워가지고 항상 이렇게 눈물 흘리고 이런 고생하며 살아가자느냐, 이런 마음이 안 들더냐는 것입니다. 뭔가 행복하게 보이는 그런 집안 바라보면서 신세, 내 신세 한탄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없더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는 세상의 행복들은요,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그건 겉으로 드러난 그런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그 어떤 행복한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도 고통과 수고와 눈물을 벗어버린 행복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도 고통과 수고를 안고서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가짜 행복이지만 인간은 분명히 고통과 수고 눈물을 떠나지를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일단 돈과 연결되죠. 돈 없이 행복을 느낀다, 뭐 그런 사람은 돈 대신 다른 게 주어졌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고, 일단 사람은 돈이 있어야만이 행복과 연결된단 말이죠. 근데 세상에 돈 벌기가 그리 쉽습니까? 세상에 돈 번다는 게 무지무지 어려워요. 진짜 돈 번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과 수고와 눈물이 주어져야만이, 그게 들어가야만이 조금이나마 내 손에 쥐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돈 아닙니까? 수고하지 않고 눈물 안 흘리고 고통 안 겪고 고생 안 하고 돈 버는 사람 그게 누가 있어요? 다 수고 고통 눈물의 과정을 겪어가지고 돈을 버는 거, 그것도 내가 마음대로 쓸만한 그런 많은 돈이 아니고 쥐꼬리만한 돈, 겨우 밥 먹고 살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그냥 옷 사입고 그 정도의 돈이지, 내 하고 싶은 대로 옷 입을 것 다 입고 먹고 싶은 다 입을 정도의 그런 돈을 벌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됩니까? 우리 은석교회도 뭐 그만 돈 버는 사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저 겨우겨우 살아갈 정도 아끼고 해야 되고 절약해야 되고 쓰고 싶은 거 안 써야 되고 그래가지고 겨우 살아갈 그 정도의 돈을 받은 그런 우리의 삶이,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행복을 누릴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행복하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돈도 역시 고생과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조금 주어지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필요한 거거든요. 한 번 보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가 필요한 게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을 통해서 행복의 조건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와 고통과 눈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 돈 자체가 행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게 종이 쪽지 아니야, 종이 쪽지. 그 종이 쪽지 속에 무슨 행복이 들어있겠습니까? 단지 돈을 가지고 행복을 느끼는 것은 그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 살 때, 내 소유로 만들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뭔가를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소유할 때의 행복감을 느낀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이루어주는 게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를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와 고통과 눈물을 샀던 그런 세월들을 돈을 씀으로써 위로를 느낀다, 그 말이죠. 그럼으로써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돈을 못 쓴 데에는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잠깐, 잠시 동안 돈이 있을 때 행복이지. 그래, 세상에서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행복은 뭐냐면은 수고와 고통과 눈물을 벗어나야만이 진짜입니다. 그 안에서는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세상에서 어떻게 고생과 수고와 눈물을 벗어납니까? 그 누구도 이것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었거든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너는 종신토록, 종신토록,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간은 고생 시작입니다. 고통 시작이에요.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해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눈물 흘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고통을 느낄 때,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돈을 조금 주고 살아갈 때에 이런 수고와 고통과 눈물이 없는 다른 나라, 그 다른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신자가 아니냐고 하는 것이죠. 수고와 고통 속에서. 근데 많은 사람 어떻게 하냐면요, 오히려 수고하고 고통하고 고생하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그걸 갖다가 자기 한으로 품는 거예요. 자기 한탄으로. 가슴 속에 뭐가 있냐면은 돈 없어 고생하는 것이 한으로 남아있습니다. 자신 내가 못 배운 것이 한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이 없어 고생하는 사람들이 눈물 흘릴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꼭 돈을 벌고야 말 테다, 이렇게 한을 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못 배워가지고 남한테 무시당한 그런 한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식을 공부시키려고 합니다. 자식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걸 복수해보고 싶어한 그런 한을 품게 된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세상 살아간 인간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자를 해가지고 수고와 고생의 세월을 절대 못 벗어납니다. 우린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벗어나려면 세상을 아예 떠나버려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하지만은 수고와 고생과 눈물의 세월 속에서 세상을 살아갔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한은 품지 말자, 그 말이죠. 한은 품지 말자. 돈 없는 한, 뭐 세상에 부족한 걸 사랑하는 그런 한들, 그런 한만큼 풀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한 그 한을 갖다가 여러분 가슴에 남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 대한 한이 우리들 가슴에 남아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믿음을 갖다가 내 한을 풀어가는데 이용해버립니다. 믿음은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갖다가 내 속에 남아있는 한 푼 다 이용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가지고 제발 내 한 좀 풀어달라고 뭔가 그렇게 써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세상에 대한 한을 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행복과 안식이 주어지는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 그 다른 나라를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세상의 마지막을 나는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생 직사하게 하고 진짜 수고하고 눈물 흘리면 흘릴수록, 고생과 고통과 그런 세월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뜨냐면은 세상에 대한 한이 아니고 이 땅 수고와 눈물과 고생 그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슴에 남아야 한다 그 말이죠. 고생하면 할수록 고생이 없는 그 나라,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눈물이 그치는 그 나라가 여러분에게 더욱더 그리워져야 되고 그게 더 사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나라 빨리 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발 하나님, 내가 이 땅 빨리 그치고 수고와 고통과 모든 눈물 다 그치고 하나님의 나라, 고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진짜 안식과 행복이 있는 그 나라에 나를 좀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지 세상에 한이 남아있으면요 세상에 미련만 남습니다. 미련만 남아요. 돈에 한이 남아있어 죽을 때 아이고 내 돈 좀 많이 벌고 죽을 건데 이리 죽는다 자꾸 한이 남고, 자식에 뭔가 맺힌 게 한이 있으면요 죽을 자식 때 눈 못 감아요. 죽을 때 뭐 실현해 보세요. 분명히 그렇다니까. 한이 있으면 한 때문에 세상을 못 떠납니다. 못 떠나 즐겁게 못 가요. 세상에 한이 없어야만이, 뭔가 맺힌 게 없어야만이 그 사람은 죽을 때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그 나라 간다는 거, 그 기쁨 때문에 그 기뻐하면 죽을 거 아닙니까? 내 말은 이래 하지만 죽을 때도 내도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성경 그렇다. 그 말은 성경은 그래요. 근데 저는 한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름다운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힘든 게 아니고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세상은 망한다고 하는 그런 시각 속에서 이르간 모습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는 이 땅에 대한 탐욕과 욕심과 한과 이것만 가득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들어갈 근덕지가 없습니다. 들어갈 구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속에 자리할 구석이 없어요. 세상만 가득 차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사람들은 주를 불러도 그냥 엉뚱해 부를 것이고 주를 찾아도 겉으로 형식과 위선 쪽으로 주를 찾는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나중에 세상이 망할 때 세상과 함께 망하는 길로 나가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진짜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 그 잘 나오지 않습니까? 2절부터 보면요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이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의 세상이 당할 모습입니다. 하늘에 똘똘똘 말려버리고 뭐 굉장하지 않습니까?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고 살육이 자행되고 세상이 죽고 넘어지고 하늘이 말리는 그 속에서 피가 강가 철렁거리고 산이 피로 적시고 이러한 무서운 그 마지막 모습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 세상이 당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오지를 보면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 족하게 마셨은 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일입니다. 지금 세상의 머리 위에는요 바로 이 심판이 놓여있는 거예요. 심판이 놓여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이는 것과 지금 이상 모습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위에 놓여있는 여호와의 칼, 그 여호와의 칼, 살육을 자행할 그 칼, 심판의 칼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에만 매혹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땅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세상 이외에 놓여있는 여호와의 칼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이 망하는 거 그 안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알아도 결국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놓여있는 세상 그 마지막 때에 그러면 누가 이제 살아남는 그런 자가 되느냐? 그게 6절, 7절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들수와 송아지와 소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에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도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세상을 심판해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제사를 드려버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칼로 내리쳐가지고 하나님 피를 흘려가 그것으로 하나님 만족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피를 흘린다는 거, 희생을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린 죄인입니다 그 표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렇게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심판해가지고 피를 흘려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6절 7절의 그런 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심판 속에 살았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의 칼로 피를 흘리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미리 나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다 그 말입니다. 미리 나와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칼로 쳐가지고 피 흘리기 전에 미리 피 흘린 자로 하나님께 나오면 된다 그 말이죠. 하도 세상에 제사를 안 드리고 스스로 죄인되면 나오지 않으니까 칼로 쳐버리기 전에 미리 죄인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칼로 세상에 피 흘릴 때에 그를 넘어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어린 양 피를 발라가지고 장자 재앙을 넘어간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치는데 그 치기 전에 피를 의지하고 나와라 그 말이죠. 그게 6절 7절에 말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이 스스로 죄인을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 믿으라 하면 하나님 누군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믿을 게 많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피 흘려버리겠다, 살육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피 흘려가지고 그 칼을 윤택하겠다, 윤택한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게 심판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전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미리 여호와 앞에서 죄인됨을 알고 주를 바라보는 그리스도 피를 바라보는 그러한 자로서 여호와를 찾는 것, 이게 마지막 때에 살아날 그러한 자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만이 심판받을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복입니다. 결국에 그걸 믿는 사람이 복된 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렸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의 피를 중심으로만 모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할 일입니다. 죄의 피만 중심으로 모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의 피가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중심이냐면은 인간의 피가 중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혈통 중심으로 항상 모여간다 그 말입니다. 지금 국가라고 하는 것은 혈통 중심이잖아요. 혈통 중심. 같은 마을 쓰고 피부 색깔이 같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그 또 그 한 나라 안에도 같은 조상이 달라가지고 같은 성씨가 달라지고 또 성씨 안에도 무슨 고령씨, 제가 고령씨거든요. 고령씨지 무슨 시제가 또 갈라지고 또 그 안에도 파가 또 있는 파가 무슨 판지 하여튼 파가 또 파게 또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에 인간 피 중심내가 살아가는 이 땅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인간의 피라고 하는 죄의 피입니다. 더러운 피거든요. 그 더러운 피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결국에는 망하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더러운 피가 아니고 흐뭇한 피를 흘리신 예수의 피를 중심으로 모이는 그 무리가 바로 마지막 때 살아날 하나님의 진짜 나라,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약 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뭘 피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은 피의 중심으로 어린 양의 피 중심 보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결국에는 이 땅의 인간의 활동도 의지하지 말고 그것도 내세우지 말고 세상 것은 아무것도 믿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의 피를 중심으로 모여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앞설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피를 항상 우리가 앞서야 한다 그 말이죠. 주님의 피를 모이는 것도 주님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여기에서 교회가 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 믿지 말고 조상 믿지 말고 아브라함이 간섭했던 그 하나님 믿으라 그 말이죠. 아브라함 간섭해가지고 아브라함 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찾아 나를 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조상 믿을 필요 없이 항상 조상에게 간섭했으면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나를 찾아 구하는 거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언제나 주님의 피를 주시며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모여지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들의 나라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 그 말입니다. 진짜 형제는 예수의 피로 모여진 그 신자가 진짜 형제이지 세상 혈족으로 맺어지는 그러한 건 진짜 형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혈족 관계는 세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예수의 피로 모여지는 그 물이 그게 바로 영원한 물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는 여호와의 칼이 놓여있다는 것 심판의 칼이 놓여있다 이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강제로 피 흘리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미리 심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다 항상 이것을 잊지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살렸다는 것 항상 그걸 잊지를 마시고 미리 심판받은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지막 심판 속 여러분은 제외되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될 거라 그 말이죠. 그래 항상 여러분 통해서 자랑이 되어지고 나타날 것은 인간 혈통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의 피가 항상 여러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예수의 피만 자랑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비록 육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라는 것 이걸 잊지 마시고 영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답게 거듭난 신자답게 세상을 망하는 쪽으로 보면서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가슴 품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